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되는 길을 40년이나 돌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광야 생활, 정말 그와 비슷한 것이 이민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또 있는 듯 하는데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은 아프고, 그리고 이만큼 살았는데도 미국을 모르겠고,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알라고요. 믿음으로 성장하라고요. 다시금 오늘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61장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체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신앙이란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와 성숙은 그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변화와 성숙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움이겠지요. 무엇이든지 잘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움은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배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는 성숙, 훈련 없는 변화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체험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참 쉽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하려면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실 방금 드린 세 가지는 굳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성품에 대한 깨달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자꾸 이럴까? 여기서 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요? 저에게도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은교회 목회를 하고 한 텀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한 달의 안식년을 가질 때 그때 저는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목회의 중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민 생활에 긴장되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거칠었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칠었던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가정이 이웃에게 그 회복에 근거되는 복음을 심겨주게 되면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회복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회복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깨달음도 평생을 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산다 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다. 그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61장도 보십시다. 6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왜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습니까? 물론 제사장을 세우기도 위함이지만 치유의 기름입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그 기름을 부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모두가 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한다,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첫 사역을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복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어떤 배경과 어떤 상처와 고난과 깨어짐이 있든지,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든지,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든지, 혹 그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게 글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본래 이사야 61장은요, 그림이 맞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은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곧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림으로 쭉 그려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글로 이 세대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의의 나무.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의의 나무를 그리셨습니다. 이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그 사역을 보면 그 예언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의의 나무가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의의 나무를 보여주셨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의의 나무는 뭐냐? 성경에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의의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 간접 경험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따지자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이가 한 200살쯤 될 것 같다. 아무튼 별별 이야기를 다 듣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참 인생 복잡하다. 아, 복잡하니까 인생이다. 그런데 듣다 보면은요,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딱 두 가지 창고 안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저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처지 때문에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처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할아버지 얘기 때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처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 처지. 지금 내가 왜 이 처지, 이 상황에 와 있는가를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 이거 아름답다. 아니면 이거 아름답지 못하다. 그럼 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인가? 대개 저를 찾아오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는데 그럼 저는 늘 묻지요.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넘기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남 탓입니다. 자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남 탓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민 오셨습니까? 나는 절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민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이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어디 가버려갖고 혼자 있기 외로워서 미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리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운명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운명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지금 내 처지가 너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 것,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잘못된 것으로 벌받는 거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묻는데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면 부모는 지은 죄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살아요. 왜 뉴욕에 오셨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는 것은요, 이미 지금 그분은 포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름다웁니까? 아니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록 어려운 상황에 목회자를 만나러 오셨지만 이미 그 속에는 답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셨어요? 왜 이민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두게 하셨어요. 그걸 알아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지금 어떤 절망이 있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은 회복되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우를 둔 부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잘 키워야죠. 정말 그분의 눈물 속에는,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요. 어떤 스토리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순간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금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의 나무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나무의 이미지에서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나무를 생각하다가 얻은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뿌리이죠. 절대 나무를, 뿌리를 놓지 않고서는 나무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리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 것입니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깨집니다. 깨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그 인생이 얼마나 깨진 인생이었습니까?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이나 직접 쓰였던 바울도요, 부셔지고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인생이 깨지고 부셔져도요, 그들의 인격은, 신앙은 결코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은 깨져도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두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깨진 인생 속에서도 견디며 버티며 살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쓰럽고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뿌리를 다른 가치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뿌리를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양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뽑아먹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심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말씀에 뿌리박혀 있는 겁니다. 바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하지만 오히려 축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뿌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를 빨아들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나무의 모습은 가지가 있지요. 가지에 보면 거의 모든 가지들이 부러진 가지 외에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 가지의 모습을 무려 61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긴 절을 통하여서 가지의 모습을 언급하였고 묘사하였는데 그 중에 6절이 핵심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라고 했습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성도의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홀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상황이 힘들수록, 특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아니요, 어쩌면 예배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할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라 하신 것은 너희는 예배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셋째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으신 그 뜻대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사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정말 위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세워져 있으니 그 뿌리는 늘 수분을 공급받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그 나무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사철의 열매를 맺는데 철마다 철마다 그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무는요, 어디에다 심어두어도 그 상황에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입니다. 쓰레기장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쓰레기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힐까요? 안 심어봐서 모르시는군요. 쓰디쓴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상처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인 우리가 왜 이곳에서 상처를 얘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낼 때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되었는지는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도 위대하지만은 그 시작된 종교개혁을 교회에 잘 안착시키는 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착시키셨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200년 뒤에 태어난 영국의 존 웨슬리, 감리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은 4대째 계속해서 목사의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성공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존 웨슬리에게는 형제가 무려 19명입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어머니는 쌍둥이도 없이 19명을 다 낳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이제 9명의 형제가 남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 수산나는요, 이 19명의 아이들을 매주 30분씩 한 아이씩 돌아가면서 영성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요. 존 웨슬리는 자기관리가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새벽기도에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훈련을 철저히 해서 존 웨슬리를 보는 사람마다 메토디스커, 아, 저 사람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야. 그 말이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을 체계할 때 메토디스트, 감리교다, 아주 체계적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 보면 감리교가 아주 튼튼합니다. 장로교는 좀 흔들리지만 감리교는 철저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존 웨슬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에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살 날 때에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는 것도 급한데 자기 형제가 19 아닙니까? 다 데리고 나온 줄 알았는데 존 웨슬리가 빠졌어요. 살려달라는 그 긴박한 소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달려와서 인간 브릿지를 만들고 다 서로서로 연결해가지고 존 웨슬리를 극적으로 꺼내오는 그 순간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존 웨슬리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으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는 헌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16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0년 후에 정말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미국 조지아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를 부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만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짝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쪼개진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딱 봤더니 여성하고 아이들만이 소수가 모여서 그 몰아치는 폭풍 속에 잠잠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서 보았더니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가서 이제 청빙받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총각 아닙니까? 총각으로 목회 사역을 하다가 교인 중에 너무 아리따운 아가씨 소피아가 있어가지고 꽂혀가지고요. 프로포즈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하고 그분은 왜 그랬는지 그냥 다른 교인,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교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속이 좁았는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만 성찬식 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부부에게 성만찬을 안 해줘버렸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안 줘버렸습니다.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인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수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를 쫓겨나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죠.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런던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목회자를 만나게 해서 신실한 훈련을 다시 받게 합니다. 목회자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회복되어서 그가 외치는 외침이 이것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속화되었던 미국 땅에 복음으로 감리교도를 세우고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요. 그리고 종교 개혁된 그것을 교회에 바로 안착시켜서 비로소 개신교의 모습을 나타내게 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회복이 세계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이민 온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의의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회복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의의 나무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